오늘같이 우리가 상고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Matthew chapter 5 verse 13.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생명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셨사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함으로 듣고 믿어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믿음을 녹아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절히 유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좌우로 보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지요. 반갑습니다. 네, 뭐 손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요. 예. 근데 제가 다 알겠는데요. 우리 서정혜 선생 옆에 있는 우리 형제분, 우리 교인이신가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마스크 쓴 채지만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태빈.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그런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고등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서 저희 때는요, 교련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1, 2학년 때는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한 장교 출신들이 오셔서 교련 선생님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뭐 중위 출신도 있었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소령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제식 훈련, 차렷 경례 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고하는 요령 그리고 이 총으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군사 지식들 심지어는 화생방 지식들 그리고 앞권은 뭐였냐면 이 분열이라고 해서요 행진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중대별로 소대별로 심지어는 대대별로 행진하는 것까지. 지금 북한 보듯이 진짜 보면 그래요. 여학생들은 막 그 여학생들도 심지어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교실에서 교련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중위 출신의 교련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성함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뭐 별명만 기억은 나요. 불독이라고. 얼굴이 진짜 불독까지 생기셨고 진짜 무서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심심 애들이 하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 안 하시고 월남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월남전 파병됐다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종종. 근데 그 교련 선생님도 아마 월남전 파병됐다가 거기서 전투하시고 이후에 제대를 하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쟁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던 게 제게 기억이 나요. 월남이 워낙에 덥고 습한 곳이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게 있었대요. 병사들에게 뭘 주는 거 하니 각설탕이 아니라 각소금 깍두기만큼 한 사이즈의 네모난 각소금을 두 개씩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을 의무적으로 먹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땀이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사람 몸속에 남아있어야 될 소금기가 같이 증발해버리면서 사람이 탈진해버리고 또 소위 말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총에 맞지도 않고 죽는 일들이 혹은 상당한 그 어떤 군사력의 약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을 먹으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잘 버텼지만 이까 이까 먹어 뭐하나 저 정글의 상태를 잘 몰랐던 거겠죠. 그걸 명령 불복종해서 슬쩍 버리거나 먹는 것을 게을리했던 사람들은 총에 맞은 것도 아니고 뭐 전쟁에서 뭐 힘써 막 싸운 것도 아닌데 미리 지치고 전투력을 꽤 많이 상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령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셨다 예수를 믿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너희들도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자라가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저는 여름이 되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가 지금도 제게 머릿속에 이렇게 여름이 되고 뜨거운 날이 되면 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의외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라. 아, 우리가 소금이래요. 그거는 우리가 소금과 같이 지금 마켓에 가서 소금을 사려면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주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무게만큼 각자의 몸무게만큼 소금을 산다 해서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만큼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이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걸까요?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또 의미가 소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소금에 대한 의미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소금을 쳐서 뭐하게 만들라고 그래요? 성결하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것을 짓게 하고 거기에 그 향을 그 만들되 법대로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내를 내는 그런 향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재수 없다 하고 소금을 뿌리는데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이 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로 향단을 만들고 향을 피워 하나님께 늘 향을 올리게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향내가 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내와 같은 삶을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향단을 만들어 향을 피우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만들고 향을 피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치라고 돼 있다고요? 소금을 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뭐냐면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등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도구나 그런 것에도 소금을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게도 뭘 치라? 소금을 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소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성결의 소금. 지금 말씀드린 그 소금의 의미는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말씀 더 본다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이니라. 여기는 언약이라는 말 앞에 영원한이라는 말도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소금의 의미를 같이 묶어서 민수기에 영원한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하실 때에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소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예배의 도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런 도구들 위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것은 뭐냐면 죄 없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회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성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민수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소금은 들어가면 변하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 죄와 싸워 이기고 죄 없는 상태가 거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노력하고 싸우고 분투해서 얻어지는, 죄와 싸워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서 얻어지는 죄 없는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 성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소금을 통해서 그냥 한번 교회 나온 것, 한번 하나님께 헌신한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좀 신학자가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그 돌을 비단 보자기에 싸지 말고 그것을 버려버려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그것에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 무너져 내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려면 지금 죄와 싸워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처음부터 나중까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일들을 열심히 끝까지 해나가라는 겁니다. 무엇과 같이? 소금과 같이.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이 부패하지 않고 그 맛과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이 죄와 싸워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분토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맺어가라는 뜻으로 소금을 들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력 공로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 어떤 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울러 레위기에 보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이것은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약속을 할 때 뭘 뿌리면서 약속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소금을 뿌리면서 약속을 했어요. 조금 전에 소금은 뭐 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도 소금을 쳐서 또 소금을 들어서 영원히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연속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무릎을 칩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어떤 흑인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연합 부활절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다운타운 지나서 한 11개 교회에 연합된 그 흑인 분들 교회 중심으로 교인들이 된 교인데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설교를 한 10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뭐 성도들이 뭐 일어나서 막 이러고 뭐 후유와 막 이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보다 성도들 반응이 어떨 땐 더 커요. 그냥 저는 눈이 둥그레 갖고 쳐다봤습니다. 근데 후끈 달아오르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자고 예배드리고 기분 좋자고 말씀 전하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고 설교의 시간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할 때만 또한 목사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대로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면서 이 말씀을 안 믿는 자, 모르는 자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진리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변할 수 없는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부목사님 내외가 둘 다 성격이 너무 불같은 거예요. 한 사람 불같으면 한 사람 물같아야 되는데 둘 다 성질이 뭐라고요? 불이에요. 예배 시간에 주일 그분들이 섬기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대요. 주일날만 예배가 5번 이상 드린답니다. 그럼 거기에 인벌브 돼서 부교육자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온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한 7시 예배 끝나고 마무리 모임까지 끝나면 집에 가면 9시가 넘는데요. 그러면 온몸이 아프고 막 지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서로가 서로를 좀 봐주고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대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러다 보면 서로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싸움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실컷 은혜 받고 무려 5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집에 가서는 정작 애들이 보거나 말거나 막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고, 우리가 어제 그렇게 아멘아멘 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저녁에 와서 그게 뭔가 싶은 거래요. 그래, 월요일에 또 이제 보통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마음의 여유, 몸의 여유가 생기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애들 학교 다 보낸 다음에 서로 두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런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한 며칠 잘 간답니다.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두 분 다 활동하고 뭐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신방, 또 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돌보시는 성도님들이 수백에서 뭐 몇천까지 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온갖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쯤 지나면서 또 싸우기 시작한대요. 무섭게 싸운대요, 자기들이.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수요일이 지나 주일이 끝날 쯤에는 왜 이렇게 우리들이 목사 사무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가. 이 일을 담임 목사님이 알든지 우리 성도들이 알든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것이 민망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세미나도 가고 뭐 연구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이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주일날 저녁이면 뭐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이면 싸우는 것을 조금 수 횟수는 줄었어도 이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너무 회의가 와서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썼답니다. 하나님 둘이 붙잡고 오를 날 아침에 우리가 이번에도 또 말씀 듣고 싸우면 이번 달치 사례비를 다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례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교육자들이 따로 무슨 수입이 있을 수도 없고 대교회 부교육자가 어디 가서 뭐 따로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고 바쁜데 그래갖고 잘 지나갔대요. 막 이렇게 올라오면 사례비 그러면서 치사하더래요. 야, 딴 때는 잘 싸워놓고 사례비 드리겠다고 서운을 해버리니까 이게 싸우려다가도 멈칫하더래요. 야, 참 치사하다 그러면서도 안 싸우고 잘 지나갔는데 결국엔 또 싸웠답니다. 결국엔 또 싸웠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했던 기도인데 소원 기도인데 그래서 사례비 받자마자 헌금으로 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지, 아이들에게 불편 줘야지, 교회 와서도 힘있게 사역을 못하지. 왜? 생활비가 없으니까. 카드로 돌려막고 주변 분들 도움받고 한 달을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안 싸웠대요. 다시는 안 싸웠대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안 되니까 우리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싸우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소금이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 삶 속에 직접 경험하잖아요. 소금을 쓰면서 썩지 않게 만들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을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좀 살아라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을 그만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보면 5장 13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뭐하리요?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 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발뿌리니라. 소금이 모양만 소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짠맛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짠맛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야 되겠죠. 녹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을 녹아져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은 많이 아는데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괴괴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적당한 물과 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일까요? 소금을 녹이는 불은 열을 만드는 것이고 소금을 녹이는 물은 그 소금을 분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살맛을 나게 만드는 좀 맛깔나는 소망이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오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시키며 우리의 삶을 아주 살맛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전심과 전력을 다해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희생하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릴 수 있고 더 다가갈 수 있고 새로운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이 곧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의 거룩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살맛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해서 소금이 됐을까요? 이게 또 아주 제 생각엔 복음적이에요. 소금을 화학적인 그 요소로 말씀을 드리면 소금을 소위 말해 뭐라고 말하죠? 한국말로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염화 나트륨 두 가지 성분이 섞여서 소금이 된 겁니다. 박수 소리가 이렇게 크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 나트륨, 염화는 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트륨은 그야말로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성분이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염증에 강해지고 또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면역력과 또 맛을 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몸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염소, 나트륨이 합쳐서 소금이 됐다고 그랬죠. 이 염소가 뭐냐면요 이 사람에게 너무나 극단적인 독극물이에요. 심지어 이것을 그래서 가스 폭탄을 만들어서 쓸 때 염소를 씁니다. 이걸 갖다 투하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마시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이 음매하는 염소 말고요. 염소라는 그런 독극물이 있어요. 나트륨도 역시 뭐냐면 이게 들어가면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놓고 보면 뭐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화학적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나트륨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됐다? 소금이라고 하는 제3의 물질이 되면서 염소도 아니고 나트륨도 아니고 제3의 소금이라는 물질이 되면서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살고요. 병을 이기고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월급을 뭘로 줬냐면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요즘 월급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셀러리. 이게 어디서 기원이 된 말이냐면 솔트라는 말에서 소금으로 월급을 줬었어요. 소금으로 정기적으로 월급을 줬다. 그래서 셀러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 녹아있다고 그러죠? 비율로 따지면 3% 정도 녹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떠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와도 그 바닷물이 썩지 않고 수많은 생물이 거기에 살 수 있게 만들면서 역으로 그것이 다시 수증기가 되고 비가 되어서 사람과 온 생물을 살리게 만드는 생명력.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소금은 생명력을 더하여 주고 맛을 내어주는 그 항상성이 있고요. 그리고 감칠나는 그 맛을 주는 그런 감칠맛의 역사는 성경을 보나 세상의 원리를 보나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금이 원래는 따로따로 놓고 보면 독극물이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면서 이런 생명력을 주고 맛을 내는 없이 세상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소금을 두고 우리들의 거룩과 이 세상 삶 속에 있어서 참으로 살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아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몬이고요, 하나는 마태입니다.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유대를 다스렸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열심당원. 그리고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아이리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 로마인들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제 첫 번째 타겟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마태와 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그걸 세리장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을 테러하거나 죽이거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 말고도 자기 슬쩍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뒀어요. 이름을 하나 더 뭐 이렇게 얹어가지고는. 로마 병사들이 뒤에 떡 뻗치고 있고 병사들이 따라다니니까 꼼짝없이 그 세금을 내놓는데, 로마도 가뜩이나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같은 민족의 세금을 더 뽑아가는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식민지배가 일어나는 데는 아마 거의 유사한가 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일본 순사 그러지만 사실은 조선인 순사, 조선인 헌병이 10만에서 20만이 있었답니다. 행동대장 역할은 이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가서 빼앗고 억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 일본인 헌병대 사람들, 일본인 순사들이 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물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일본 분들도 많았다, 그런 또 반면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세리장이 당시에 세금을 걷고 다니는 마태와 같은 사람, 또 한 사람 누구 있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 삭개오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외로웠던 것이 성경에 보면 흔적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되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셨지만요. 그런데 이 둘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찌 보면 로마인들의 입장에 보거나 또 뭐 세리장이들, 이런 세무소에 일하는 분들, 혹은 관공서에 일하는 어떤 가브너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몬은 독극물 같은 사람이에요. 없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사회에 아주 악이에요, 악. 그러나 시몬의 입장이나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악입니까? 마태가 악인 거예요. 세금을 막 더 뺏어가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그냥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이 녹여져 나온 거예요. 당시에 한 끼 밥이 없어서 전쟁 근거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와 소위 말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탈취와 핍박과 억압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유대사회에. 그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하게끔 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뭡니까? 독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맨 앞에 복음서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이걸 모르셨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놀라는 분들이 몇 분,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이야? 이런 눈을 하시고 저를 쳐다본 분들이 좀 계신데, 오늘부로 기념하셔서 신약성경 읽어가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아셨어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작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가장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을 짓밟고 가장 높은 권력을 구가했던 사람이 자기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로마가 죽였고 유대 정부가 죽였던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씀부터 쓸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 마태복음이 마태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죽임을 안 당했기 때문에요? 시몬에게. 아, 여러분, 시몬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태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막 자수한 것처럼, 망명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스파이가 돼서 정보 다 캐내고 뭐 암살하고, 영화에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과거에 그 유명한 일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스라엘 어떤 스파이가 어느 나라에 장관까지 됐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정보 다 빼주고 말이죠. 그래서 중동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까? 물론 잡혀서 처형당했지만은서도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시몬이 그랬을 수 있잖아요. 저 마태라는 놈, 저놈 죽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척 할게 하고 짜고서 들어가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둘은 끝까지 오늘날 같이 성경에 예수님의 위대한 열두 제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하나가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12명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서 2만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을 전도했고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고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똑같이 닮은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뜻은 뭐냐면 예수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 똑같이 사는 사람, 마치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의 번갈운 권위를 가진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태인데 이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각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가 주신 그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과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둘이 끌어안고 하나가 됐습니까?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주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독과 독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얘기는 뭘까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는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서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로는 부부래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서로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끼친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상처받고 싸우고 멀어지고 다시는 안 보는 사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을 통해 주는 교훈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와 너는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와 나는, 너와 나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늘로서 주시는 성령,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을 받아 다른 성령, 같은 성령,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진리, 같은 하나님의 비전,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동질화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동질화되어 얼마든지 섞일 수 있는 그런 영적 화학작용을 겪고서 하나 되었을 때에 서로 화목한 것을 넘어 서로 사모하는 관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좋아한다, 뭐 이게 아니라 안 보면 보고 싶은 사이, 부부간에 서로 안 보면 보고 싶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안 보면 서로 보고 싶은 사이,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안 보면 보고 싶은 사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보면 보고 싶은 사이, 이게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사모하다라는 말로 말씀이 더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화학작용으로 소금과 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속히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그 보혈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든 쓸데없는 것들, 필요없는 것들, 죗된 것들, 우리의 아집들, 고집들, 쓸모없는 욕망들, 우리를 날마다 번뇌케는 수만 가지의 그런 어떤 번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우리의 대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어떤 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모하여서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노라. 주님이 우리와 소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소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합쳐져서 소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합쳐져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만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되기 위함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식 하실 때 한 사람씩 불러서 성찬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를 다 불러놓고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국을 이렇게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아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됐구나라는 기념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듯이 지난주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죠. 참다운 교회가 되어라. 그 궁극적인 그 어떤 제가 그 팩트로 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와 연계되는 말이죠. 교회 창립 45주년을 지난주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기념 삼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교인다워지고 좀 더 교회다워지는 것이 이 일을 선포하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본당을 갖는 것, 좋은 본당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창립 45주년을 맞고 우리가 이런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 적용적인 면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소금이 되어 이 땅을 썩지 않게 만들고 이 땅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역사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일부 전진된 말씀을 연이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 부목사님들도 그 진탕 몸서리를 치고 훈련을 받은 데에서야 주님의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역시 소금은 좋은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과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 다시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능 마비가 된 인생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빌려다 말하면 짐승과 같을 게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리.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할 때 소금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소금같이 말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서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소금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안에서 소금이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도 마태도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고 서로 독과 독이 만났지만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 짝할 것이 많고 짝할 사람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새롭게 드리면서 우리가 본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설레는 마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다시 한번 짝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예배 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프라이빗한 그런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 되면 주님이 언제 계셨냐고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냐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었던가 하고 기억상실증이 걸려버리는 이상한 중병에 시달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하나 되므로 그 누구와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금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염화와 염소와 나트륨. 그런데 이 중에 염소도 중요하지만 나트륨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트륨은요 다른 것들과 떨어져 있으면 독인데 다른 것들과 붙으면 염소뿐만 아니라 여러 화학물질과 이렇게 붙으면요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 열과 그 발전을 거듭하는 것을 레귤러로 잘 통제되는 게 뭐냐면 이 나트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물질과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위가 아플 때 먹는 약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트륨이에요. 균형을 잡아줍니다.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염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질과 나트륨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우리 인류의 이 세상의 삶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트륨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되자는 거예요. 아, 이게 화학 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게 무슨 얘기냐면 딸려가는 신앙 하지 말고 끌어오는 신앙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정말 누구에게나 나에게나 해로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먼저 다가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녹여주자는 겁니다. 그와 함께 되기를 우리가 먼저 각자가 시작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의 자신감으로 은혜의 에너지로 겨우겨우 받은 그 은혜로 은혜의 에너지가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정말 사도 요한이 말씀한 예수님의 시대를 한마디로 그는 요약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영적인 나트륨이 되셔서 그 누구와도 붙으면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너와 내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썩어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소망을 잃고 살맛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맛을 주고 얼마든지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도 남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베이스가 된 그런 소금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들어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세상을 살맛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소금을 두고 변하지 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며 소금을 두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지쳤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기를 원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때를 경험하면서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겐 짐이 되고 잔인하게까지 들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뼈무덤이 된 곳에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니 훌륭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뼈무덤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처진 손을 올립니다. 굽혔던 무릎을 피며 일어나 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아니 이미 잡고 계셨고, 우리의 꿇렸던 무릎을 주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여서 오늘의 영적 소금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업과 학업과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정말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하고 살되 살맛나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 안에 소금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나가 예수 밖에 있을 땐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의 보혈에서 변화받고 나니 더 없는 동방자요 동역자가 되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가족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좋은 것이라 하였고 이 세상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선포하시고 그 목적을 주셨사오니 이를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땅을 주여 살리고 이 땅을 살맛나게 만드는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권속들과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하는 헌신과 헌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